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길눈 밝으시나요? 네, 저는 별로 길눈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몇번 가봐야 좀 알고. 한 번, 두번 가서, 일로 가면 될것 같아. 하고 가면 길이 없죠. 네, 그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길눈 밝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한번 전도행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간사님, 이거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저기가 그건 것 같아요.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내비게이션이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뭐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 물론 그 가르쳐 주는 것도 때로는 못 들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그곳에 그 장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면 그곳이 나올 거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로 가면 반드시 그곳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가서 가면 그곳에 그게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을 믿고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 길을 갈때 믿음 없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거기 가면 그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을 보니까 진짜 여기 가면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가르쳐주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말해준 걸 믿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모르겠는데 도저히 내가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가면은 못갈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못 가겠는데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곳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져야지만 내가 납득이 되어져야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만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곳에 내비게이션을 믿든 어떤 사람의 말을 믿든 믿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그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했구나. 그제서야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써야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고 믿음을 써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써서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네. 진짜 그렇네. 그래서 이랬구나. 맞네. 여러분, 믿음이 알미 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우리 삶의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만, 단순한 이해만은 우리 삶을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알므로 작동되는 순간, 확인되는 순간 엄청나게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도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만나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걸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을 믿고 먹어봐야 그게 진짜 맛없는지 맛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그럼 이건 진짜 맛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 진짜 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세상에도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작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어떤 사람은 외모가,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처음엔 이게 있어야 그래, 그래? 한번 믿고 해봤어요.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경험되는 순간, 믿음이 알모로 옮겨가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알미 되는 순간, 체험으로 경험되는 순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죠. 근데 문제는 세상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세상이죠. 돈이 진짜 힘이 되는 것 같고 권력이 진짜 힘이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는 그 세상,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진리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핵심은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참 진리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요?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거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품에 갔다가 올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갔다 오면 거기 너희들 위한 처소를 예비할 거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함께 그 예비된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너희가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우리의 의심 많은 제자의 대표 우리 도마 형님이 총대를 메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목적지를 알아야 최소한 어느 방향이라도 간다라는 건 감이라도 잡겠죠? 목적지 자체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묻는 거죠.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저희가 압니까? 그리고 도마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참 정직한 질문이에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묻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솔직히 더 문제예요.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해주고 말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게참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래도 거짓말하고 척하는 것보다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100번을 몰라도 100번을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곳, 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을 처소가 있는 곳,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뭐 예비할 처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없겠죠.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갇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모르는 것에 갇히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풀어져야지만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거기에 갇히고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이해를 누군가 시켜줘야 줘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그 문제 안에 그 이해되지 않음 안에 갇히게 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 그 나라 가는 길은 이해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말 그대로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구나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봤더니 아, 이게 그거였구나가 확인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어져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을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힘빼지 않으셔도 돼요. 어쩌면 그것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100가지가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주님이 이해를 시켜주실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올때 혹시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태도가 늘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움직이겠다라는 태도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진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곳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건 이해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마가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없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그분의 품이죠. 하나님 그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할 처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육체적인 삶에 노후가 보장된 장소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육체가 거할 곳은 혹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 안에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안정감이죠. 여러분, 그 어떤 보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천만 원짜리 보험을 넣어도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안정장치를 거해 놔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이 나를 위한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죠.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 가지 만일 고민해요. 예수님은 심플하시죠. 내가 길이야.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내가 곧 길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근데 우리의 많은 우리의 에너지가 쓰이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니까, 언제 좌회전해야 되지, 언제 우회전해야 되지, 몇 미터를 더 가야 되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막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어떻게요가 먼저인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예수님 자체가 길이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길인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문제가 아니라, 몇 미터를 더 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그냥 그게 길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따지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곧 길이야.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때 한 번쯤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해요. 왜?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께 벗어나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그분을 벗어나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만 하고 있으면. 왜냐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얼마큼 가야 하지? 언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이집트도 갈 수 있고요. 제주도도 갈 수 있고요. 뭐 저 유럽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 할 수 있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길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마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 다 따로따로 말하고 있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길, 도마가 묻는 건 목적지가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길이야, 그 진리와 생명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시고 참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분께 가기 위해선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참 진리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생명인 거죠. 목적지를 모르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냥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죠? 그 어떤 곳이죠? 이해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기보단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이해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그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빌립 형님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면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아 목적지가 하나님이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늘 확인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켜달라는 거죠. 그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면 어우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함께했는데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거고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곧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걸 네가 믿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한 지가 어느 세월이나 지나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이해시켜달라고, 언제나 확인시켜달라고, 언제나 내가 갇혀있는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그것을 이해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안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시간만 가는 거죠.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나를 본 게 곧 하나님을 본 건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진짜 참 믿음, 정말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다가는요, 언젠가 진짜 내 이해의 한계가 뛰어넘는 상황을 만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덮어놓고 믿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유괴를 당하거나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는 잘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이해되지 못함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갈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은 덮어놓고 믿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장은 처음에 아까 길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대로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믿고 출발했을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성장은 진짜 그 믿음이 알미 되기 시작할 때 참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아 진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돼야지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늘 멈추는 거예요. 늘 계속 멈춰요. 주님이 이해시킬 때까지 난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은 건강한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신뢰할 줄 알고,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쌓여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진짜 참 믿음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아는 것은 없는데 믿음만 커질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알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출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길이래요. 아 그분과 함께만 하고 있으면 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통한 알모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고민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염려와 근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인 거죠.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이 되는구나. 근데 믿음은 옆에 내려놓고, 예수님은 옆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러고 있으면 혼란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묻기 이전에 내가 정말 길 대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참 진리이고, 그것이 참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말씀, 때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아,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아,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삶에 많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진 않은가? 어쩌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내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만 하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 안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마치 도마처럼, 마치 빌립처럼 늘 확인시켜달라고 믿음 없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척하지는 마세요. 주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라고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 되신 주님 앞에, 진리이신 주님 앞에, 생명이신 주님 앞에 이미 보장된 삶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